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지난 5월에 녹화했던 저희 10주년 기념 공개 방송이 2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김상욱, 한재권, K박사님의 강연과 K2박사님, 걸박사님, 김태권 작가님, 곽채식 작가님, 이용 기자, 전명원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 M박사님 등이 총출연하는 스페셜과 각종 토크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었고요. 유튜브로 보시면 영상과 함께 더욱 현장의 재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5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석주는 업로드가 없고요. 삼태성주와 뉴스앤올리스는 10월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런 행사 되게 많이 해봤는데 떨린다. 과학하고 앉아있는데도 그렇고 과학과 사람들도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됐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희와 함께 10년을 늙어 오셨다. 그죠? 네, 되게 처음부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40대들은 50대가 되고 30대들은 40대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중학생 때부터 듣던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이렇게 해왔고요. 10년이면 보통 여러분 비틀즈가 8년 만에 해산한 거 아세요? 10년이면 보통 웬만한 밴드도 해산하고 이렇게 돈 문제라든가 우리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여건이 많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왔고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뭐 9월 다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단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나중에 차이라면 우리 최 팀장이 이제 밴드 멤버에서 세션 멤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세션 멤버로 바뀌는 이제 그런 정도의 변화는 이제 10년을 맞이하면서 있게 됐네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간다. 네, 그 점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비틀즈보다는 롤링스톤즈 밴드 아시죠?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60년대 초에 결성해가지고.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 싶지만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분들을 롤모델로 해서 계속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긴 얘기는 이 오늘 시간 전체가 사실은 10주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부로 구성이 되고요. 일단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이 아실만한 분들 우리 팟캐스트에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부터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나올 때마다 보시고 그 영상의 축하 말씀들에 끝나면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요. 일단은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 두 분 영상부터 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과학 콘텐츠 그룹 갈다 대표 이면현입니다. 과학과 사람들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과학과 사람들 1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끌어 오신 원종호 대표님, 최진영 대표님, 그리고 K1, K2 박사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 이 공을 돌려드리고요. 축하, 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현장에 못 가지만 멋진 시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손승입니다. 과학과 사람들이 벌써 어느덧 10살이 되었군요. 과학과 사람들 10주년 행사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그럼 5월 13일 행사날 모두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학교 종이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생뚱맞은 그림이나 싶겠지만 제 나름대로 오른쪽 끝에 머리 기신 분이 한재곤 박사님이고요. 가운데 이분이 김상옥 교수님이시고 저 뒤에 좀 뚱하게 있는 분 있잖아요. 당연히 K 박사님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사실은 검색하다가 그냥 대충 나왔는데요. 그렇게 맞춰서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고요. 미니 강연입니다. 강연 3개를 연달아 한 20, 30분 정도의 강연 3개를 연달아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주 대스타 김상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10년이 됐네요. 그렇죠?
네, 저를 불러내시는군요.
아, 아니, 네, 10년이 오실 됐죠.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랬군요. 네. 끝나고 뭐 잠깐만.
아, 끝나고. 네, 끝나고 네. 할까요? 아, 끝나고 하랍니다. 그래서 일단 강연 먼저 하고 그런 소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하기로 하고요. 좋은 사진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과학과 사람들에서 가장 그 사랑받았던 강연은 바로 다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방송에 출연을 거의 안 하고 있던 때라서 사실상 저를 대중에게 알려준 첫 번째 아마 플랫폼이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마 다시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면서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어를 선택하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10년을 맞아가지고 뭘 다시 뭐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할까 하다가 칩판 놓고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해볼까 별 생각 다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20, 30분 내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물리를 다 빼버리면 양자역학에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나 물리 얘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물리 얘기는 가급적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양자역학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물리 없는 양자역학입니다. 물리를 혹시라도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제 책을 보시면 된다는 네,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제 제 책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 홍보차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요. 사진이 더 나아진 것 같죠? 전보다는? 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원자를 뺄 수 없고요. 원자부터 인간까지 다루는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만 홍보를 하고. 사실 양자역학을 제가 여기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 9년 전에 소개한 이후로 그때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양자역학이 무언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양자역학이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제가 이런 것들을 쓰면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던 분위기였던 것이, 이제는 많은 반응이,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뭐, 경희대 교수님인데 고향이 필요하시나요? 뭐, 여기 뭐, 이과가 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었고요. 양자물리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도 상영했었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양자역학과 상관이 전혀 없는 영화입니다. 양자역학을 왜 이름 붙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가 하면은 그 얼마 전에 그 큰 히트를 쳤었던 오징어 게임이 나오자 바로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 되게 흐뭇한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우리 시대의 상식이 되었구나. 오늘 제가 물리 설명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옛날로 가셔서 그 9년 전에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양자역학을 시로 정리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가려고 해요. 사랑의 양자역학. 전자의 위치는 자체로 실재하지 않는다. 양성자 같이 조그만 계집애가 광자같이 이중적이던 그 계집애가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으로 나를 측정한다. 순간 나는 보호의 수소처럼 사정없이 그녀의 위치로 붕괴해버렸다. 번쩍 광자를 내며 클릭 소리를 내며 심장이 바닥에서 들뜬 상태까지 주기운동을 계속했다. 첫사랑이었다. 이걸 아시는 시를 제가 약간 바꿔서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아름다운 장면은 여기까지. 제가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기 이 과학과 사람들에서 강연을 한 이후로 약간 그 업데이트 된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도 양자 컴퓨터를 제가 소개하면서 D-Wave에 얽혀있는 그 음모론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만 해도 양자역학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일이 조만간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했었고요. 언제나 그런 추측은 틀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이건 2019년에 구글에서 그 양자 컴퓨터, 물론 여전히 양자 컴퓨터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53비트짜리로 작동되고 있는 그 53비트의 모든 작동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다 확인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는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올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돈을 이제 퍼붓기로 결정이 다 됐고요. 한참 지금 다들 그 돈 받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때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과학자로서 여전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대로 작동하는 의미 있는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는 나올 때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양자 컴퓨터를 쓸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이제는 여러분이 만화에서도 그 이런 장면들을 보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고요. 보시면 잘 아시는 거죠? 네, 양자 역학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 중첩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시사인에서는 아주 심심하면 이 양자역학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양자회담 이거 많이 하잖아요. 양자회담 이게 종종 나올 때마다 이제 잘 패러디해가지고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우연이겠지만 제가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할 때 재밌게 하려고 굳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강연했었거든요. 슈레딩거 씨의 고양이는 죽었나 살았나도 말이 되고 누가 죽였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강연이 뭐 CD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맨날 등장하던 검찰이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됐고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물리를 빼버린 양자역학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를 한 명 뽑으라면 나올 보어인데 보어와 칼스버그 맥주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보어는 칼스버그 맥주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러 그 영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9년 전에 그 소개한 것처럼 보어가 갔던 곳은 캠브리지 대학이었고 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말도 잘 떠듬떠듬하는 영어 떠듬떠듬하는 그 잘 아직 물리도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캠브리지에 감이 와 있으니까 별로 환영도 못 받고 고생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 칼스버그가 돈을 대가지고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연구소도 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맥주하고 양자역학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건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부하러 갈 때 지원서를 장학금 받기 위해서 냈던 지원서가 남아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 보호가 유명한 과학자가 되자 칼스버그가 자기들이 돈 대서 키운 이런 그 학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구소도 지어주고 집도 줍니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집도 줘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칼스버그가 지어준 집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괴담이 나오죠. 그 집은 칼스버그가 지어준 거기 때문에 그 집 안에 가면 24시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 맥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 실제 그 저도 그 소문을 여기저기서 소개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 재밌는 스토리니까. 이건 사실 그 보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닐스 보호 인스티튜트라는 지금도 있고요. 지금 1920년에 지어진 거고요. 양자역학이 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연구소죠. 지금도 양자역학의 아주 중요한 연구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덴마크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괴담이라면 괴담, 아니 미담이라면 미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공짜로 맥주를 먹을 수 있다더라, 있었다고 하는 저도 이걸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 어디 가서 언제나 아 이렇게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평생 맥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12년에 나온 기사고요. 포브스니까 믿을만한 언론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토리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그 반론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전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완벽하게 믿을만한 그런 소스인지는 확실히 저도 확신은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2020년 즈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라는 증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수많은 곳에서 다뤘지만 이게 확실치 않다는 반론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리 없는 양자역학의 첫 번째 제가 다뤘던 그 뉴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양자역학과 이 그 맥주는 아직 관련이 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저한테 그 맥주 광고 정확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김상학 교수가 그 공유가 할 수 있는 그 맥주 광고를 꿰찼다더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맥주를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푸너를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는 공유가 하는 거고요. 저는 스푸너를 광고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맥주와 양자역학은 지금 그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아까 저희가 보호 얘기를 했을 때 보호가 캠브리지에 가서 고생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고생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진을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J.J. 톰슨이라고 그러죠. 톰슨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실험하는 사람이고 원래 실험하는 사람들은 이론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 보호가 왔을 때 외국인 젊은 이론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무시했죠.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죠.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같이 놀다가 양자역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론을 만들게 된다는 스토리가 바로 보호에 대한 스토리예요. 근데 바로 이 대학이 바로 캠브리지 대학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거의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소개 안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보호만 캠브리지에서 당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물리학자가 똑같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또 톰슨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러더퍼드가 원래는 맨체스터 대학에 있었는데 이제 유명해지자 캠브리지로 옮겨오게 됩니다. 캠브리지에는 이 사람 둘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메인이고 이분은 이제 은퇴를 앞둔 한 1년 2년 앞둔 사람인데 미국에 있던 한 미국 그 물리학자가 또 이론하는 사람인데 그 러더퍼드한테 어플라이를 하죠. 야 가고 싶다고. 근데 오지 말라 그래요. 나 받고 싶지 않아. 바빠 죽겠어. 오지 마. 그런데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그래 나는 못 받겠지만 여기 저기 곧 은퇴하실 분인데 혹시 이런 사람 온다는데 관심 있으면 받아보시죠. 쭉 던져줘요. 그걸 받고서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와라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간 분이 또 똑같은 전철을 밟죠. 그래서 고생을 직사게 하고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제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가 올 여름에 8월 15일에 개봉한다고 벌써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야기인데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수많은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들이 찍소리 못하고 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불과 3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그때 학을 뗍니다. 그러니까 캠브리지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캠브리지에 간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거기를 벗어나서 뭔가 잘 됐지. 그래서 다음에 캠브리지에 있으면서 뭔가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다 잘 되면 그걸로 갔어요. 언제나. 그래서 캠브리지가 안 좋은 대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트 얘기를 마치고요. 사실 그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마 나이 어린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맨하탄 프로젝트에 있었던 똑똑한 천재 중에 하나였던 리처드 파인만이었고요. 당시 파인만은 원자폭탄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계산을 맡았어요. 계산팀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당시 아직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계산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IBM에서 만들어준.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지만 최초의 컴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전자식 컴퓨터요. 했던 일들이 바로 그 원자폭탄의 임계 질량 계산하는 거였고요. 그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이었죠. 그래서 파인만은 워낙 천재라고 소문이 이 당시에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면은 거기 연구소 또는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공장에서 막 와서 물어보고 그랬대요. 모든 질문을 갖고 와가지고. 예상하실 수 있지만 저나 이분이나 다 이런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잘 아는 게 없어요. 기술에 대해서는. 물리만 잘 알고 있지 온갖 기술을 아는 게 없는데 모든 기술적 문제를 다 물어보러 온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파인만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른다 그러면 좋은데 그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함부로 이제 모른다고 말을 못하고 얘기를 다 듣게 되죠. 한참 듣고 있다가 뭔가 말을 한마디 해야 되니까 손가락으로 찝으면서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게 창문인가요?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그 거대한 도면에서 십자가가 있는 거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말 막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딱 짚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거의 한 10초 동안 여기 온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저게 왜 저기 있지? 이게 문제구만 하면서 역시 우리 파인만 선생님은 한 번의 문제를 그래서 그 이후로 파인만이 더 유명해졌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일단 그 실제로 뭘 알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해서 이렇게 더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오펜하이머, 파인만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오펜하이머는 물론 물리학자로서도 훌륭한 물리학자였어요. 파울리 밑에서 아까 캠브리지에서 고생하고서 옮겨간 곳에서 파울리한테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파울리는 다 아시죠? 제가 안다고 하고서 진행하면 되죠. 어차피 물리 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 될 것 같고요. 훌륭한 물리학자였지만 우리한테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이분은 그냥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분들만 남아 있는데요. 원자폭탄을 당시 독일이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이 급하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독일의 카운터파트, 누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거냐고 추정되고 있었냐면 바로 이 사람이었고요. 원래 이분은 그 제 강의에서는 가장 똑똑한 물리학자로 제가 소개를 하는 사람이고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하이젠베르크인데요. 오늘은 원자폭탄 개발자로 나올 텐데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됐고 하이젠베르크가 책임자라면은 분명 몇 년 내에 그 원자폭탄을 개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미국에. 그래서 급하게 프로젝트가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와 관련한 많은 원자폭탄에 대한 이야기들 뭐 모두가 전말을 알 수는 없어요. 워낙 이것이 민감한 주제고 하이젠베르크도 전쟁이 끝나자 그 자신은 원자폭탄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끝없이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독일에 남았던 과학자들은 거의 전범 취급을 받게 돼가지고 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그 초청도 못 받고 그래요. 어쩔 수 없겠죠.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생전에 다시는 독일 과학자를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독일 과학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서 특히나 하이젠베르크가 이 보호랑 만나서 했던 원자폭탄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대화 때문에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다 서로 얘기가 엇갈려요. 나중에 항상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극도 만들어지고 그 코펜하겐이라는 유명한 연극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보호는 이때 하이젠베르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독일이 원자폭탄을 곧 개발할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미국에 와서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원자폭탄 예, 그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는 끝까지 자기는 열심히 안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걸 열심히 했다 그러면 전범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희는 이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과학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 양자역학의 탄생기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느 한편에 서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암호를 해독하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다음에 그 탱크의 속도를 높이고 탱크의 내구성을 높이고 이런 모든 중요한 일들 그 하나하나가 그때그때마다 전황을 바꾸는 그런 일들에서 각자 일하면서 상대를 의식하면서 그 전쟁에 다 참여하게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저 원자폭탄을 개발할지 모르는 독일 과학자들을 그 체포하는 특별한 오퍼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크게 남아있진 않지만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오퍼레이션 엡실론이라 그래서 소련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소련과 당시 연합군이 동시에 독일로 침공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소련이 먼저 이 핵물리 과학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원자폭탄 기술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먼저 연합국이 이 과학자들을 체포해야 된다는 그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공대가 투입돼가지고 하이젠베르크도 특공대한테 체포가 돼요. 도망갔다가 그래서 여기 그들을 한 데 다 모아놓은 가옥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근교에 있는 한 곳인데 여기 이분들을 다 모아놨고요. 이 중에 일단 세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죠. 그래서 이들이 다 모여서 참 암울한 사실 그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동료들은 지금 그 미국에서는 최고의 스타들이 됐죠.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거기 참여한 과학자들은 미국 최고의 스타가 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과학자들은 자기가 골라서 대학 교수로 갔어요. 원하는 사람은 MIT, 동부를 원하면 MIT로 가고 뭐 서부를 원하면 칼테어로 가고 다 골라서 갔죠. 하지만 이들은 전범으로 이제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 안타까운 그 이제 서로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고요. 사실 양자역학을 개발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성격도 참 다르고요. 지금 있는 모습만 봐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차례차례 보시면은 정가운데가 하이젠베르크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노벨상 받으러 온 겁니다. 노벨상 받으러 지금 수여전에 간 건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역시나 저는 느낌이 당연히 받을 거를 받는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그런 표정으로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폴 디락인데 폴 디락은 양자역학의 모든 수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양자역학 책에 나오는 수학은 이분이 다 만든 건데 이분은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그 말을 하기 싫어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정말 꺼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서 디락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국 그때 캠브리지죠. 캠브리지에 방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디락을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앞을 그 사무실을 지나다녔지만 6개월 만에 단 한 번 만나서 자기가 들은 디락의 목소리는 단 한 문장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I am 디락 뭐 이 정도밖에 들은 적이 없다는 그런 유명한 그래서 노벨상을 준다고 했을 때 거부한다고 했었어요. 유명해지니까 싫어서 그러자 이제 그 기자가 아마 그러시면 더 유명해질 거라고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맞겠습니다. 뭐 이랬다고 하는 전설이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끝으로 이 사람은 제가 강연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슈레딩건데요. 벌써 패션부터 다르지 않나요? 과학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양자역학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이 슈레딩거의 여성 편력을 제가 다 소개했었어요. 이름 다 거명하면서 그 자료를 다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 적어놔서 그렇죠. 그 특유의 물리학자의 꼼꼼함으로 자신의 여성 편력을 다 써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이고 그들의 성격도 다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슈레딩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양자역학이 물리2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제가 이 탐스러운 물리라는 그 참고서인데요. 이게 EBS에서 만든 거죠. 여기 양자 파트 4장 전체를 제가 썼어요. 사실 그때 이걸 쓰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 파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파트를 쓸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님을 섭외한다 그래서 이런 거 쓰다 보면은 이제 항상 재밌는 이야기를 옆에 배치하게 돼요. 학생들이 지겨우니까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걸 꼭 써달라 그래서 썼는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뭐 첫 번째 딸을 낳은 것은 중얼중얼. 근데 이걸 써서 보냈더니 당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 한 EBS에서 이제 검토 의견이 왔죠.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아, 이 부분을 조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왜 고치죠? 그래서 이걸 지우라는 건가?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저는 별로 고친 마음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완곡함은 사라지고. 이 부분을 당장 빼지 않으면 이걸 내보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화가 났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했더니 잘못했네 빨리 빼. 그래서 제 성격과는 다르게 이걸 그냥 빼버리는 안타까움에서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 파트는 아마 지금은 다른 책이 나왔겠지만 그래서 저 슈레딩거는 그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말년에는 또 이런 유명한 책을 썼었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가서 쓴 책인데 물리학자이지만 생명과학에 대한 책을 썼어요. 사실 이 책을 쓸 때쯤이 저보다 나이가 한 2, 3년 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때쯤에 아마 슈레딩거는 이 주제를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전 항상 그 제 생일이 올 때마다 내 나이 때 그 물리학자, 위대한 물리학자들은 뭐 했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올해 53세를 막 지났는데, 그러니까 뉴턴은 제 나이 때 딱 물리를 그만두고 조폐청으로 가게 돼요. 조폐국으로. 그 돈 만들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딱 제 나이가 딱 됐을 때 그 나치를 피해서 아일랜드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때부터 머리를 쥐어뜯다가 이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물리학자가 쓴 생물학 책인데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요. 이제 이 책을 몇 분 남았죠? 괜찮아요? 네. 지금 시계가 있다고 했는데 시계가 안 보여서 아, 저 위에 있구나. 네, 시계를 보고 5분 정도 남았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중요한 그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예측을 하게 되고 이 책을 읽고서 크게 감명을 받은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크게 용기를 얻어서 이 책에 나오거든요. 슈레딩거가 아, 나는 물리학자인데 이제부터 생명과학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욕하고 틀렸다고 하고 뭐 헤집어 댈 거야. 하지만 물론 이런 반말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남들이 욕할까 봐 자신의 아이디어를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이 무엇인지 답을 할 수 없을 거다. 나는 욕먹을 걸 알면서 나의 아이디어를 쓴다. 그래서 유전에 대한 정보는 분자 수준에 들어있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 한 개, 두 개 결합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논증을 하는 거죠. 실제 그 분자의 이름이 DNA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크게 용기를 얻어서 이 책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책이에요. 보시면 생명과학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끼워 팔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시를 하나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퀀텀 소네트. 원자는 우로 지나갔을까? 안 보면 양쪽으로 지나간다네. 원자는 좌로 지나갔을까? 보면 한쪽으로만 지나간다네. 내가 보든 말든 뭔 상관이지? 관측은 대상을 교란하거든. 내가 알든 말든 뭔 상관이지? 정보는 실체의 일부이거든. 혁명가 닐스가 자신있게 말했어. 세상은 상보적, 모순이 공존하지. 천재 베르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세상은 불확정적, 모든 걸 알 수 없지. 원자는 이상하지만 내 몸도 원자라네. 자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원자라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한 2, 3분 정도만. 일단은 우리가 10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10년 동안 많은 팟캐스트를 했지만 김상욱 교수님 하신 걸 합치면 아마 거의 1000만 스트리밍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많이 듣기도 하시지만.
너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카메라에 굉장히 익숙해지셨네요. 아, 네. 저 네. 찍고 있는 카메라가 네. 있는데.
안 잡혀요. 멀리 있으면은.
아, 그렇군요.
가까이 와요.
네, 이런. 근데 그 스트리밍 수가 유튜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네. 팟캐스트다 보니 뭐, 요즘 또 분위기가 바뀐 건 있는데, 10년 동안 사실 많이 좀 바뀌셨잖아요, 인생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사실. 네. 그때만 해도, 아마 아까도 최 팀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왜 이런 데 와서 이런 강연을 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강연하겠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걸 하고 내려가고 하는 모습이
그때 부산대에 계셨습니까?
그렇죠. 부산대 있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와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물론 뭐 강의하는 거는 뭐 불편하진 않지만 그 전형적인 과학자의 모습으로 부들부들하면서 이 표현이 맞나 틀리나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네. 막 긴장하고 막 걱정하면서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아무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타락했어요. 지금은.
아,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첫 해거든요. 첫 해 과학 같은 소리 안에서 양자역학 강의를 하시고 그때는 이제 그냥 학자셨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도 갖고 계셨고 우리가 이제 소백산 전문대 가서 뭐 또 워크샵하고 그럴 때 제가 또 강조를 했던 게 눈높이를 엄청나게 낮춰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뭐 과학자들 간의 소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었고 근데 사실은 뭐 교수님이 원체 그런 부분에 잘 적응을 하시고 또 이런 굉장히 딱딱한 얘기일 수 있는 거를 인문학적인 접근을 더 많이 해오셨고 그동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김상욱 교수님은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뭐 나중에 합리화하는 거일 수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제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의 그런 경험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TV에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봤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이 제가 이제 대중에게 처음 저를 어필한 시점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어쨌든 팟캐스트 전체한테 브로드캐스트 된 거니까 거기서 양자역학 얘기를 한 거는 여기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아마 저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처음 아시는 기회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 자리가 바로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플랫폼이고 여긴 정말 열심히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진짜 아마 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쪽의 최대 미스터리는 왜 돈을 못 벌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히트를 치고 그렇잖아요? 그 좀 연구해봐야 돼요 이거는
연구 10년 동안 안 했겠습니까? 유튜브가 요즘은 이제 장악을 또 하고 있고, 팟캐스트는 이미 약간, 원래부터 팟캐스트 자체는 수익물들이 없어요, 사실상.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김상욱 교수님을 위시해서 여기에 출연하셨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현업은 포함해서, 이 과학, 소위 과학, 문화, 과학, 대중화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10년 전만 해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없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건 근데 이후에는 그냥 누구나 하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흔한 얘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설사 학문적으로 다소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또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되게 흔쾌하게 친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를 친정에 오시는 느낌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또 저 CF는 더 안 들어오나요? CF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CF가 안 들어와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오늘, 재밌는 얘기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관성하시고, 나중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제가 있도록 아마 가장 큰 기여를 한 그 플랫폼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과학과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오신 우리 원정호 선생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 팀장님 계세요? 최 팀장님도 박수 계세요?
최 팀장님 잠깐 나와보래.
아, 안에 계시나요?
그 안에 수다 떨고 있느라고 안 들릴 네. 수 있어요, 이게.
안 나오시지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 팀장 코너는 따로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나오려고 했으나 늦었네요. 웃음소리 알죠, 저 웃음소리. 네, 김상욱 교수님 얘기는 요 정도 끝났고 지금 또 축하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SF 아카이브 박상준입니다. 과학과 사람들, 예, 과학과가 앉아있네 10년 축하드립니다. 아, 지난 10년 동안 만약에 과학과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 단언컨대 지금 우리나라 과학 문화의 풍경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열악하달까? 예, 분명히 과학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과학 문화의 어떤 평균 수준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김상욱 교수님이 우주 대스타였다면 우주 대미남인 것 같이 하시죠. 굉장히 스타일이죠. 그렇죠? 머리도 길고 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로봇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재원입니다. 아, 많이 들어오셨네요. 30분? 제가 20분 강연? 그리고 약간의 시간? 뭐 이 정도 배정받았는데요. 저는 그 안에 뭔가 말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많이 가져왔는데 막 넘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 공학자입니다. 과학자보다는 뭔가 좀 분위기는 좀 다르죠.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과학을 가지고 뭔가 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F는 MA부터 시작해갖고 쭉 공식 갖고 살고 있긴 한데, 그런데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나는 공학자인데 여기 나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과학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나와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돌고 하다가요, 딱 하나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그 원리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재미를 못 느껴요. 아, 이건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재밌었네 뭐 이 정도인데, 그 재미의 정도와 흥미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재미를 느끼냐면요, 이게 진짜 실생활에서 쓰일 때 재미를 느껴요. 아, 그렇지, 잘 만들었어, 역시 난 천재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을 일상생활에 가져오는 그 다리, 브릿지가 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같이 로봇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나 미래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그 느낌, 거기서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거든요. 자,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인생의 의미, 미래를 찾아나가는 이런 여정이죠. 양치기 청년이 제 제목입니다. 그 사실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늑대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늑대는 안 나타나죠. 로봇이 그렇습니다. 로봇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없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 10년 전에 과학과 사람들 나와서도 로봇 이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없어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성욱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이면 소년이 아닌데? 그렇고 청년으로 바꿨습니다. 그 계속 얘기할 겁니다. 로봇 시대가 옵니다. 올 겁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믿어요. 에이, 뭐 저번에도 얘기하고 뭐 맨날 10년 뒤 뭐 이러고 있는데 오겠어? 뭐 이러는데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젠 진짜 오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있어요. 그 늑대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순한 늑대라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늑대가 나타나서 무서운 이유는 내 양을 가져가거나 또 나를 또 해하거나 이 나의 안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늑대가 그 강아지처럼 막 온순해갖고 말도 잘 듣고 그냥 하란 대로만 하고 뭐 이러면 그건 뭐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늑대는 우리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로봇은 계속 존재했어요. 이거는 한 10년 전 사진으로 이미지를 일부러 골라왔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로봇은 계속 있었어요. 로봇이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나타났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들은 이런 로봇입니다. 서비스형 로봇. 아까 거는 제조용 로봇이라고 형용사를 따로 붙여요. 그 제조용 로봇은 197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자동차 공장의 한 90% 공정은 이미 그냥 로봇으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웬만한 제품들 다 거의 다 로봇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나를 서포트해줄 로봇, 그 로봇이 우리는 영화 속에서 봤던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말도 통하고 내가 시키는 걸 척척 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위기에 닥치고 뭐 이랬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로봇. 그래서 그 로봇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죠. 새끼 늑대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또 어디 있을까요? 커피숍에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늑대가 나타난다, 로봇 세상 올 겁니다 라고 하면은 믿으셔야 돼요. 지금 2020년대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양치기 소년, 아, 양치기 청년인가요? 양치기 소년 그 사파 맨 마지막에는 진짜 늑대 나타나갖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서비스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출몰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그 맥락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지난 10년간, 과학과 사람들이 10년간 하는 그 동안 로봇들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사라락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굉장히 컸어요. 미국 국방성사나 연구조직인 다파가 로봇대를 만들었고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 그때 로봇들이 투입됐는데 별로 이제 잘 작동을 못해갖고 반성의 일환으로 대회를 만들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조용 대회를 펼쳤죠. 그래서 이 8가지 미션을 로봇공학자들에게 준 거예요. 자, 8가지 미션을 줄 테니 저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로봇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사람을 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봇공학자들 한 200여 팀 넘는 팀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8가지 미션을 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저 대회는 3년간 서바이벌 대회였습니다. 그 아시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막 라운드 많이 만들어 놓고 예선전 때마다 라운드 때마다 이제 탈락시키는 거. 성적 안 좋으면 집에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8가지 미션이 너무 어려웠어요. 인간으로는 되게 쉬운 미션일 수도 있는데 로봇들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공장에서 에러 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8가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 이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8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전하기, 두 번째는 차에서 내리기, 세 번째는 문 열고 들어가기, 네 번째는 밸브 열어서 냉각수 유통시키기, 다섯 번째는 벽 뚫기, 드릴로 벽 뚫기, 여섯 번째는 안 아껴줌 그랬어요. 그 라운드 때마다 막 공개하는 거예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겁니다 하면 그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험지를 돌파하기, 마지막은 계단 올라가기. 이거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였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실험 장비 쫙 꾸며놓고 저도 이제 출전을 했으니까 해봤는데 한 인간이 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합니다. 근데 로봇은 한두 개 하는데도 막 한 시간 넘게 걸리죠. 그게 로봇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모사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미션들은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건 결승전 명단인데요. 24개 팀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한국도 카이스트 서울대 그리고 제가 이끌고 있었던 로보티지란 팀 이렇게 세 팀이 있었고요. 일본에 다섯, 미국에 열둘, 독일에 둘, 이탈리아 하나, 그리고 홍콩에 하나. 여기 팀 리더들, 팀원들이 지금 로보틱스를 이끌고 가는 그 주역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친구들이 쫙 펴져 있어요. 전 대회를 참가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행운을 또 갖게 되죠. 아무튼 그게 뭐 인생이 아니겠어요? 열심히 살면 아무튼 뭐 얻는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운전도 하고요. 각종 꼼수가 난무하죠. 저 발 내놓은 거 보세요. 저거 빨리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오른발만 있어도 운전 되더라 뭐 이러면서 차에서도 내리고 문도 열고 들어가고 문고리를 안 알려주었고 되게 힘들었어요. 문고리가 뭐가 나올지 몰라갖고 저런 거 꼼수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안 걸리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벽 뚫기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너무 힘을 세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되거든요. 적절한 힘으로 해야지 뚫리는 저런 미션들. 그리고 서프라이즈 미션 결승전 때는 잘못된 전원 플러그 뽑아다가 제대로 된 데 꽂는 게 나왔고요. 저 벽돌 보이시죠? 저 신더블럭들, 공사장에서 쓰는 것들 우르르 쏟아나는데 발에 힘을 딱 느껴가면서 균형 잡아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We'll make 그리고, our way over to the green course.
계단 올라가면 끝이 나니까. 아, 여기서 카이스트가 이제 1등을 하죠. 그래서 우승상금 2밀리언 달러. 아, 김성욱 교수님,
광고 DARPA Robotics Challenge Finals from Taejon, South Korea. Team Geist.
26억 정도죠. 1300억 정도 하면. 그래서 이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저 친구들은 지금 우리나라 로봇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부자들이에요. 엄청 부자들이에요. 왜냐고요? 그 주식 상장했어요. 아,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갔습니다. 저번에 삼성전자가 몇 달 전에 600억 투자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제 펼쳐나가는 세상도 되게 다이나믹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제조용 로봇만 가능하던 시절에서 이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개발됐던 기술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늑대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가치라는 걸 보게 돼요. 로봇과 인간들이 가치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로봇 나타나면 인간들은 직업을 잃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이고 있는 현상은요. 로봇과 인간들이 같이 일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 뒤쪽 뒤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9년입니다. 다파 챌린지가 끝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정비가 되고 위에는 닭 튀기는 로봇이에요. 치킨. 그리고 밑에는 그 커피 따르는 바리스타 로봇이죠. 자, 그 이런 일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생들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분들 가서 보면요. 알바생들을 못 구해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취업을 해도 한 달 일하고 그냥 가요. 너무 힘들어서. 닭 튀기는 거 이거 위험해서. 그 막 발암물질 갖고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버티고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귀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성 인구가 이제 떨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곳을 만약에 같이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다 싶으면 그 집은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들어와서 일해주잖아요. 그 집은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사장님의 직업을 지키는 거죠. 그게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제 로봇을 어떻게 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해요. 과학하는 사람들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이분법적이거나 공식화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실제는 필드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인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 두 회사들 지금 유니콘이에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회사 가치는 이제 조 단위로 책정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이 물결을 잘 탄 사람들은 또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100년간 우리는 계속 새로운 회사들이 떴다 그리고 졌다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이 뜨는 회사들은 세상이 기술이 바뀔 때 그 바뀌는 물결을 딱 탄 사람들이죠. 로봇도 그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M&A도 공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를 항상 생각하는데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로 로보틱스를 찍었죠. 뭐 차세대 먹거리 되게 많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10년 전에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해갖고 열심히 개발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차세대 먹거리가 뭔지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그래야 10년 뒤에 그걸 가지고 또 먹고 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또 무역과 수출 이게 또 주축이라 이런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과학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세상에서 쓰여지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 좀 보람을 느끼는 공학자 DNA를 갖고 있나 봐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봇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제가 이제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갈등입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 뭔가 고통, 인간이 고통받고 있고 갈등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로봇 딱 대입시켜보면 그게 솔루션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나 하기 싫어야. 그쵸? 아, 난 몸 힘들어. 나 위험해. 나 귀찮아. 아, 너 저거, 아유, 딴 거 하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가 해. 내가 해야 돼? 아우, 싫은데. 이거거든요. 그게 갈등의 원천이에요. 자, 그런 거는 로봇에게 넘겨주자고요. 어차피 지금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3D 업종일수록 그 좀 위험하고 어렵고 좀 더티한 이런 일일수록 로봇에게 넘겨주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은 새벽에 노동지옥이었다. 이런 기사들 봤거든요. 아 이거 로봇 써야겠네. 라고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CJ 대한통운 비롯해서 막 대기업들 물류 뭐 쿠팡 뭐 다 지금 저 센터를 로봇화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제 아마존이 먼저 시작을 했죠. 자 그렇게 갈등 요소들 한번 잘 보세요. 거기가 로봇이 쓰일 곳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택배 대란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택배 대란 나왔고 막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냥 택배 상자 막 그냥 덤프해놓고 그냥 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이것도 인간 사이의 갈등이죠. 여기 로봇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배달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배달한다면 집집마다 앞에까지 아니나 다를까 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 이 곳은 진짜 로봇이 지금 완전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세계 각국마다 자기들을 대표하는 배송 로봇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들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로봇 좀 한다는 나라들, 아까 다파 챌린지 결승전 진출자들, 여기마다 다 대표 물류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냐면 아직 법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 2023년에 바뀔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제가 늑대 나타납니다라고 처음에 말했던 이유는 법이 바뀌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규제가 언제 풀리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실제 인간 세상에서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술은 기술이고 기술은 다 발전했는데 법이 딱 막고 있으면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2023년에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은 배송 로봇을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라이더가 아닌 로봇들이 배달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너 뭐 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미리 대답을 하면은 저는 사실 끝나고 이런 일 했어요. 평창올림픽 때 뭘 좀 보여주더래요. 우리나라의 그 태어난 로봇을 보여주라고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신선한 그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다 하는 딥러닝을 써서 이제 빨간색 기문, 파란색 기문을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 깃발 사이사이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선보였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한양대로 옮겨가면서 저런 일을 하고 이제 좀, 아, 선생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사람들에서도 막 불러주고 그래갖고, 대중적으로도, 뭐, 얼굴도 알리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로봇으로 서비스를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랄까요. 반려로봇? 그래서, 집안에 강아지, 고양이 많이들 키우시죠. 그 개념으로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강아지, 고양이처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좀 집안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만약에 노약자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러면은 뭐 문자도 보내고 뭐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뭔가도 하고 그리고 강아지들하고도 놀아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뭔가 좀 많은 인공지능들이 생겨나면 그걸 막 꾹꾹꾹꾹 넣고 있습니다. 한 2, 3년 뒤에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저기 그래갖고 아, 안내 로봇 많이들 보시죠? 그래갖고 안내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안내 로봇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공항에서도 많이 보시죠? 그거 이용해 보셨어요? 이용해 보셨어요? 한 90%는 안 했을걸요? 왜냐고요? 스마트폰인데 뭐하러 그걸까지 가갖고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안내 로봇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막 만들죠들. 그 쓸 거라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공학자들이 느끼는 이제 약간의 실수인데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의 모델은 세속적인 말로 삐끼입니다. 삐끼. 지하철역에서 이제 막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 것처럼요. 사람은 가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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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하면은 그때서는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 어, 귀엽네? 뭐, 그래, 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약간의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도 로봇 세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HRI라고 그래요. Human Robot Interaction. 그래서 HRI를 열심히 연구해서 로봇에다가 꽉꽉꽉꽉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로봇, 친구 같은 로봇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앞에서 저렇게 리셉션에서 리셉션 리스트로 이제 투숙객 또 이제 받아 주고 뭐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호텔이 의외로 로봇 잘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성도 이제 발견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봇컵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컵은 세계 최고의 로봇대회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매년 하는 것 중에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합니다. 로봇들이 축구를 해요. 그리고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이족보행으로 자율주행으로 축구를 합니다. 축구하는 동안에 사람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대회는 2050년이 목표예요.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50년간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숙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컵의 계획을 보면 아 로봇들이 이런 속도로 발전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를 좀 소개시켜주면 2030년 마일스톤이 재밌어요. 2030년에는 로봇들이 실제 사람들하고 축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 가로 열고 engineers.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튼 2030년에는 저희 저 같은 연구원들하고 로봇들하고 축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의 운동신경을 가진 로봇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늑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나타날 것 같죠? 네. 어떻게 쓸까를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늑대 나타났다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저 녀석을 잘 길들여서 도움이 되게 할까? 굉장히 위험한 놈인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 늑대는 진화가 돼서 이제 양도 지켜줄 수도 있고 우리도 지켜줄 수도 있고 우리랑 같이 반려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인류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동차 지금 여기 다 차 갖고 오셨나요? 뭐 바퀴 달린 걸로 오셨죠? 걸어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바퀴 달린 거 갖고 오셨잖아요? 타고 오셨잖아요? 그거 10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알았어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힐링 머신. 사람 죽이는 기계. 그게 별명이 없어요. 왜냐고요? 얘는 마차나 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자율주행성이 있어서 사람 지나가면 지들이 안 다치려고 쓰거든요. 뭐 벽으로 돌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밟으면 가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죠. 그래서 킬링 머신이라고 불렸고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류는 재앙을 맞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1년에 천만 대 이상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재앙인가요? 아니죠. 왜냐고요? 우리가 잘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호등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도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뭐 건널목도 있고 우리 교통 면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로 다 이걸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위험한 물건을 잘 쓰고 있어요. 로봇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잘 쓸까를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재앙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노력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번영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해야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을 잘 이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하고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아, 그 양치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로봇도 양치기도 양치기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뭐 애니메이션 보고 만화 보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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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렇게 늙어버렸잖아요 지금요, 그죠? AI도 사실은 뭐 그 비슷한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온다 안 온다. 옛날에 인공지능은 퍼지 이런 거 기억나세요? 청소기 퍼지 무슨 뭐 카오스 그런 걸 갖고 AI라고 그랬는데 누가 보기에도 별로였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결국 지금 온 것 같잖아요, 좀 그죠? 다들 느끼시는데 로봇도 이제 곧 이런 시점이 온다는 것인가요?
네, 인공지능이 지금 대세죠.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다음은 뭘까요? 라고 할 때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우리는 인공지능 다음 세대를 로봇 세대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왜 유튜브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아틀라스 이런 것들 뛰고 구르고 뭐 점프하고 뭐 파쿠르하고 난리 났는데 걔네를 보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아니요. 능력으로만 보면은 인간의 운동신경 능력보다는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나요. 잠깐만요. 서로 비싸는 분위기인데.
저보다 나으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드는데 얼마짜리냐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진짜 많은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업적으로 가능하냐가 또 엔지니어들에겐 중요한 팩터라서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들어서 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앨런 머스크는 그 자기 로봇 내놓으면서 뭐 2만 달러 이하로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본이 움직이면 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들 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돈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1년 정도 지금 개발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자 휴머노이드 할 거예요 그러면서 1년만 기다려서 내가 엄청난 거 보여줄 거야 그런 원래 허풍을 잤더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믿진 않았어요. 저도 믿진 않았는데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이러고 보고 있었죠. 근데 1년이 지나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그럼 그렇지 에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1년 만에 저걸 다 했다고. 와 속도가 장난 아니다. 저거 하려면 처음부터 하려면 한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은 걸려야 저까지 가는 건데 1년 만에 해내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 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네. 제 친구가 지금 거기 지금 취업했거든요.
아.
그런데 미국인데 오후에 카톡이 와요. 뭐지? 그런데 거기 시간 11시인데 지금 퇴근했습니다. 이런 거. 와. 그 일요일이었어, 심지어.
미국에서.
네. 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일 이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월급을 얼마 주는 거지?
그러게요. 결국은 비용과 사람의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쏟아볼 수 있는 곳에서는 더 빨리빨리 나가고 하지만 우리도 한재근 박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내고 계시고
제가요?
이제 축구도 잘할 것이고 이제
아 제가 로봇컵 작년에 준우승했습니다. 네.
예전에 우승도 하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아 미국에서는 우승을 네. 했었죠. 근데 미국 대표팀 주장을 했을 때 그때는 우승을 했는데 저 왼쪽에 있는 로봇 찰리인데 제가 설계하고 제가 만들고 제 와이프가 디자인해주고 그랬던 로봇인데 저 루이비통 컵이거든요. 저게 우승 컵이에요. 피파의 그 줄리메 컵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로봇컵에서는 루이비통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저 진퉁입니다. 저 가주. 왜냐면 루이비통이 만들었으니까 가짜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이게 팻말 보이잖아요. 저게 팻말이 50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해마다 우승자들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지막 한 9초 때, 저 때, 2011년, 팀 찰리 USA라고 세 줄이 써 있어요. 아, 좀 아쉽더라고요.
한국이 아니고.
USA라는 게. 네. 그래갖고, 뭐, 송기정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저기, 코리아 한번 넣고 싶어갖고, 지금 매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 계속 좀 로봇 좀 더 급합니다. 더 빨라요. 몸 힘들고, 예,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여러분 같이 늙었잖아. 뭐 일단 빨리 로봇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이제는.
예,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한정원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축하 영상을 또 저희 애청자분들께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진 않지만 보내주신 분들은 모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17년 축하드립니다. 과학하고 안잘매와 함께한 지난 세월 덕분에 어엿한 과학 덕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가 짐작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방송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과 사람들 모두의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며 광대한 네티의 유업될 그날까지 함께해요.
보내주신 분들의 대부분이 여기 와 계신 걸로 알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 굳이 얼굴까지 숨기셨는데 이분 누구세요 하면은 좀 불편하실 것 같죠, 그죠? 네. 나서고 싶으시면 나서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다, 저건. 솔직히 누가 4층에도 몰라요, 지금.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분은 이광한 박사님이라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희 방송에 한두 번 나오셨는데 네, 천문학 관련된 분이시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간헐적 천문학자 이강원입니다. 네, 10년 됐죠, 그죠? 네, 10년 동안, 저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하고 같이 커왔다고 생각하는데,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별로 못 큰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과학 쪽으로 주로, 뭐 10년에 10대 과학 뉴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열 개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로 제가 아는 분야, 그러니까 화학이나 생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왜 이게 빠졌냐 그런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봐요. 그리고 이게 왜 굳이 들어갔냐 소용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게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초기부터 들은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예, 저희가 2013년 5월 달에 시작을 하고 그날 첫 시작할 때 케플러 우주망원경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방송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뉴스가 떴어요. 예. 그리고 또 뭔가 하나 얘기를 했는데 또 이상한 게 하나 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잠깐 돌았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바람에 예. 한번 하고 시간이 길어요. 많은 일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때 고장이 났고 그래도 이제 11월 달쯤에 다시 이제 케플러 2 미션이 시작이 되었고 완전히 은퇴한 건 2018년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외계 행성 얘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한 우주망원경 중에 하나가 케플러 우주망원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신의 입자라고 굉장히 유명한 힉스 입자가 실제 발견은 2012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20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크게 다뤘고요. 이때 피터 힉스가 84세, 그리고 프랑스 앙글레르가 81세. 지금 10년 됐으니까 94세, 91세. 아직 살아있습니다. 예. 이때 열심히 우리가 얘기를 했고, 2016년에는 그것도 했더라고요. 파티클의 여름, 나병 특집이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했죠, 그죠? 우리가 양자역학이나 입자물 이런 걸 열심히 들으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동시에 모르는 중첩 상태로 항상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중첩 상태인데 측정을 하면 무조건 모르는 상태입니다. 100%예요 확률이.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걸 듣는 분들이 약간 이상한 분들이라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중첩 상태를 즐기는 분들이다. 예. 혹시라도 나중에 측정했을 때 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100% 모르는 상태로 해결이 되는데, 그 중첩 상태를 즐기는 분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 중첩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지금 그런 컨텐츠로 가장 좋은 게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천문학자들의 전민훈 교수님이 하시는 빅뱅. 예. 제가 예전에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 차원이 다르고 지금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중첩 상태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은 걸로 봐서. 예, 요게 있었고요. 아, 그리고 예, 2014년에 뭐 다 기억하시죠, 그죠?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때 이제 별에서 와서 별로 가다라는 게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예, 많은 분들한테도 위로가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정보를 봤는데, 아, 지금 또 보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2015년에 예, 다 아시죠, 그죠? 예, 명왕성,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탐사를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2006년 2월인가에 발사를 했어요. 2006년 2월인가에 발사를 했는데, 2006년 8월에 명왕성이 행성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할 때는 행성 탐사선이었는데, 날아가던 도중에 갑자기 외소행성 탐사선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10년을 날아가서 이제 이 촬영을 하고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을 명왕성 탐사선으로 10년을 날아갔는데 명왕성 주위를 돌거나 뭐 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잠깐 탐사하고 지나갔고 데이터는 지금도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노벨상이 중성미자.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중성미자 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은데, 박인규 교수님의 잃어버린 중성미자를 찾아서라는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얘기 꼭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노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그죠? 예, 중성미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목이 진짜 그냥 중성미자고요. 다 좋은데 중간에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중성미자를 계속 반복하는 게 조금 이제 오글거리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기억하시다시피 예, 2016년에 중력파가 발견이 되었죠. 뭐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예, 다 기억을 하실 거고, 제가 마지막에 저를 배치한 이유가 시간을 맞춰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게 발견된 거는 2015년 9월 달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발표가 됐을 때 진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떠들 듯한 뉴스였고, 2016년 6월에 발표를 한 게 아마도 그해 노벨상을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해는 아니고 2017년에 중력파를 발견한 라이고 그 천문대 건설에 기여를 한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6년에 받은 게 기억이 나요? 뭔지? 당연히 안 나겠죠, 그죠? 2016년에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뭐였나 찾아봤더니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빵 들고 나와가지고 어리둥절한 심표정들이다. 이거는 중첩 상태가 된 적이 없는 2차원 물질이라고 해서 위상수학과 뭐 이런 그런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뭔지. 그런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역대 최고 난이도 노벨상이었다라고 했고 저희도 해설을 했어요. 분명히. 그 성균관대 한정은 교수님이 해설을 하셨는데 제가 과학 얘기를 그것도 물리 얘기를 옆에 앉아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받았고요. 2018년에 중요한 가장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는 스티븐 호킹의 사망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스티븐 호킹의 묘비 묘비고요. 묘비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런던 여행 같이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바닥에 깔려 있고 뭐 주변에 다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공식은 당연히 뭔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게 그 블랙홀의 온도 공식입니다. 그 T가 온도고 네, 저렇게 공식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상수인데 그 M만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온도가 낮아진다. 네.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지 복사를 많이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블랙홀일수록 이게 이제 호킹 복사를 하는 겁니다. 호킹 복사를 하는데 온도가 높아야지 복사를 많이 하는데 질량이 크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복사를 적게 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블랙홀일수록 빨리 증발한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등치가 큰 블랙홀들은 굉장히 천천히 증발을 해서 나중에 거의 우주가 끝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블랙홀만 남을 거다. 예, 블랙홀만 남고 나머지 별들은 다 죽고 예, 그렇게 되다가 주변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로 내려가면 그 블랙홀도 이제 증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끝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그 특집으로 그 시간의 역사 읽은 척 하기 특집으로 예, 여러분 해서 그 내용에 다 나오는 얘기고요. 이어서 제가 한 게 아마 엘레건트 유니버스를 이제 특집을 했습니다. 끈이론에 대한 책인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걸 어떻게 했나라는 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강연에 필요할 때 그걸 다시 듣습니다. 예, 그걸 할 때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예, 강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돌아가셨고 2019년 4월에 이 사진이 예, 발표가 됐어요. 조금 안타까운 게 예, 살아계실 때 이게 이제 나왔으면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라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게 M87 중앙에 있는 사진이고 이건 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사진이고 이거는 작년에 발표가 됐고요. 같이 찍은 건데 M87이 먼저 발표가 되고 이거는 나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이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건데 우리 은하 중심은 굉장히 먼지도 많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심해서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은 다시 이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최근에 한번 다시 다뤘습니다. 예, 이 사진 예, 원래 왼쪽에 M87 사진인데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해상도를 높인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선명한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 새로 이제 천문학자들의 새로가 벌써 1년 넘었죠. 예, 엠바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최근 거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안 들으신 분들이에요. 예, 들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예, 2000 역시 그것도 사실 발표하자마자 그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는 아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블랙홀 연구를 하신 분들이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그때 강조를 했던 게 뭐 로즈 펜도저는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고 요 관측을 하신 분들은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발견하는 분들인데 이때 밑에 보시면 슈퍼매시브 컴팩트 오브젝트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도 100% 블랙홀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사진이 나오면서 이제 블랙홀이 맞는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은 블랙홀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100%, 거의 100%가 아니면은 이런 말도 조심스럽게 쓴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그럼 뭐가 받았느냐? 예. 역시 천문학자들입니다. 제임스 피블스는 이론 천문학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오른쪽에 두 분은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하신 두 분. 네, 그래서 2019년, 뭐 19년 계속 천문학자들이 받아서 제가 이거 노벨 천문학상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근데요. 뭐, 그 이후로는 뭐, 2021년에, 이분들은 그 복잡계 물리학입니다. 네, 여전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작년은 양자역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의 그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어서 로켓이 이제 마지막으로 망원경을 떠나보내면서 로켓에 실린 사진으로 찍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많은 관측 자료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논문들이 아주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네, 이런 사진들 발표를 했고, 뭐 요즘 뭐 하루가 물다 하고 멋진 사진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계는 이 그리고 이제 관측 장비 자체, 그러니까 망원경의 성능도 너무나 좋고 관측 장비의 성능도 너무나 좋아서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계는 제임스 웹 망원경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뉴스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 기억으로 누리호 예, 발사를 했죠. 그죠? 그리고 다누리호 예, 그것도 이제 다 최근이고 최근에는 예, 스타쉽 발사를 했습니다. 아까 그 한재근 박사님 교수님도 일론 머스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 얘기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리고 약간 이상한 사람, 약 그리고 뭐 좀 그 뻥이 심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주 산업 쪽 그리고 특히 로켓 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스타쉽 이전에 로켓이 펠컨9이었거든요. 예, 펠컨9 로켓이 왜 9이냐면은 거기에 밑에 엔진이 9개 달렸습니다. 9개를 붙였기 때문에 9이에요. 원래 그래서 펠콘 1에서 바로 펠콘 9으로 간 겁니다. 그 엔진 하나의 성능이 우리나라 누리호 엔진 하나의 성능과 비슷합니다. 그 누리호는 4개를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펠콘 9에는 9개를 붙였기 때문에 누리호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인 거죠. 그것만으로. 예. 그게 있는데 이 스타쉽에 들어간 엔진은 이제 랩터 엔진이라고 해서 하나의 추력이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랩터 엔진 두 개의 추력이 그 누리호 엔진 네 개 합친 거하고 같은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랩터 엔진 두 개만 붙이면 우리나라 누리호 엔진하고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3개 붙어 있습니다. 그 엔진이 두 개 정도 꺼져도 날아갑니다. 예,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금 로켓을 연구하는 회사나 뭐 어떤 집단도 이거 근처도 못 가는 수준이에요. 예. 지금 뭐 많은 곳에서 로켓 발사를 위해서 뭐 투자도 받고 뭐 우리가 언제까지 서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여기 따라가려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당하게 좀 억울하게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리고 아마 요 이 스페이스X가 이끄는 우주산업이 앞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주산업 전체를 바꾸게 됐, 이미 바꾸고 있지만 더 크게 바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이 정도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과학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지금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10년간도 굉장히 빠르게 변했고요. 네. 세상은 항상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내가 죽지 않고 어쨌든 꾸준히 버티고 있었다라는 게, 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가만히 보아하니 빠른 세상에 그렇게 빠르게 쫓아갈 능력은 될지 모르겠지만 의지는 그게 없어 보이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예, 같이 버텨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하고 말씀 좀 하고 가시죠. 자, 이리 나와서 저하고,
네, 네, 네. 예,
어종이랑 들어가시려고. 일단은 K 박사님이 다 알죠? 네. K 박사님이 초기에는 익명성에 이렇게 진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10년 전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당시엔 정말 좀 불편하셨던 거죠?
예.
예. 예. 네. 성함을 내놓고 하기가.
네, 그리고 지금도 불편합니다.
근데 익명성이 결정적으로 언제쯤 깨졌다고 생각하세요?
안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이 말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올해 이제 K 박사님을 접하다 보니까 패턴을 우리가 알죠, 그죠? 아직까지도 익명으로.
네.
근데 제가, 뭐, 늘 나오시는 분이니까 긴 얘기를 할 것 같진 없을 것 같고, 제가 정말 하나 궁금한 건데요. 권력이 그리우세요?
아, 제가. 권력을 잡아보고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아, 지금은 괜찮은, 다른데, 예, 뭐, 그 정도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뭔가 전횡은 휘둘르고 해야죠. 권력 맛이 나는데.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은.
아, 요즘요? 네, 어쨌든, 늘 뭐, 10년 동안 저희랑 계속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믿고요. K 박사님은 이제 또,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꺾은 목도,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잘못된 자세는 이제 그만. 뻐근한 거북목, 구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에는 바디로직 핑크탑, 바디로직 타이즈.
안 맞는 베개는 이제 그만.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내 몸에 맞춰 조절하자. 바디로직 조율베개.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
자, 바디로직. 10주년 기념 공개 방송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우리의 바디로직. 일단 공지사항입니다. 바람직한 명절 선물이죠. 2023 추석맞이 전제품 할인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니까 서두르시고요. 특히 명절 되시기 전에 하나 장만해서 부모님 찾아뵙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 개선 리포머 이벤트 1, 단 한 장만 사도 추가 5%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 2, 두 장 이상 세트 상품 구매 시 할인 플러스 할인 쿠폰 20% 파격가입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고요. 높이 조절 경추베개 조율베개 이벤트 3, 조율 베개를 47% 할인된 초특가로 만나보세요. 이벤트 4. 조율 베개 2개 이상 구매 시
100의 개수만큼 원통형 심리스 데일리 커버를 증정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5, 10만원 이상 구매 시 리포머 리퍼를 증정합니다. 10만원 이상 구매 시 한 장, 20만원 두 장, 30만원 세 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합니다. 이번 이벤트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리포머 선물 리뷰가 있습니다. 엄마 선물로 샀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내 것도 사는 바로 그 제품이라고 하시네요. 엄마 요청으로 재구매했어요. 상의 탑도 엄마가 요청해서 처음 사봤네요. 저는 허리 아픈 분들 선물로 주고 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선물해드렸네요. 처음에는 약간 입기 어려워하시더니 이제는 잘 입고 다니시네요. 물론 만족도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조율벽에 역시 리뷰가 있죠. 평소에 목이 안 좋으셔서 주무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친정엄마에게 선물로 사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용 후에 베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워낙 깐깐한 분이고 좋다 하는 다른 베개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하시고는 베개가 정말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적극 사용해 보시길 권장하셔가지고 또 재구매를 직접 스스로 쓰시려고 재구매하신다고 하시네요. 이 조율베개는 아시는 것처럼 사용 후에 고객 개인의 취향, 체형을 고려한 추가 맞춤 제작도 가능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선물, 이번 추석 연휴 놓치지 마세요. 바디로직. 자, 축하 영상이 또 있습니다. 축하 영상 보고 이제 휴식을 할 겁니다. 15분간 휴식을 할 거고요. 근데 휴식하러 나가시고 이제 1층 가시면은 저희 그 재고털이 물건들 팔고 있거든요. 여기서 남으면 도로 다 씻고 가야 돼요. 도로 사무실로. 저희 사무실 계단 2층, 네, 다 걸어 올라가는 쓰계단. 힘듭니다.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질문지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3부에서 저희 많이들 올라오셔서 토크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올라오실 분들 저희 아마 포스터에 있을 겁니다. 김성욱 교수님은 가셨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되게 있으실 것 같고요.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모두 다는 못하더라도 옛날에 과학 같은 소리 안에 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축하 영상 보고 난 다음에 거대한 화면이 하나 뜹니다. 거기서는 15분을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큰 부담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5분 내에 돌아오시라는 얘기로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찾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네, 그거를 보시면 이제 언제 우리가 시작할 거다라는 거를 중간중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프로스라는 웹툰을 그린 만화가 유준검이라고 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신인 작가였을 때부터 늘 마감할 때 들었던 방송이 벌써 10주년이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 사이에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는 쉽게 하고 쉬운 얘기는 재밌게 할 수 있어야 좋은 스토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과학하고 앉아있는 내가 이것들을 전부 해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늘 많이 배우고 있고 덕분에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5분 동안 쉬다가 오세요. 질문도 잊지 마시고 물건 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 돌아오신 분 있죠? 분명히 있죠. 되게 힐링 영상 비슷한데 엄청 초조하게 만들지 않아요? 네, 2부 축하 영상 있고요. 그럼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 팟캐스트 오디오에 좀 재밌는 부분들을 일부 모아서 만든 일종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다음 코너로 최 팀장 올라와서 진행하겠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크라잉너 상경록입니다. 먼저 과학하고 앉아있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토님께서는 뮤지션이잖아요. 저희 크라잉너 씨 1995년도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또 원종훈님께서 배드 테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동시대에 활동을 해서 그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 친구가 과학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파토님의 엄청난 팬이어서 저한테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소이다 라는 책을 선물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과학에 정말 문외한인데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드디어 파토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인도 받았습니다. 네, 부디 파토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하고 앉아있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하는 과학전문 팟캐스트 방송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을 맡은 파토 원종호입니다. 이 방송은 과학과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과학과 사람들은 과학 강의, 강연 등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등 과학 전반에 거친 이런저런 짓을 하려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이거는 결국 과학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딴지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하면서 딴지일보 그런 분위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과 사람들은 실제로 5월부터 딴지일보와 함께 대학로 벙커원에서 과학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과학하고 앉아있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진짜 과학자십니다. 네, 진짜 과학자. K박사라고 본인을 불러달라고 하시는데요. 극비 인물이시래요. 과학과 사람들이 제공하는 공개 토크쇼 과학 같은 소리 하네. 그 첫 시간은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한국 세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세티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이시고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시고 저기 프레시안에서 그 기획 하시죠. 네. 프레시안 쪽을 통해서 또 과학책들 계속 소개하고 계시고 아주 이 바닥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죠.
예,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하는 그 과학 토크쇼에 이렇게 게스트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홈그라운드에 들어오니까 막 떨리네요. 긴장되고. 그래서 우리 홈그라운드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구분 어깨 바로 잡자 바디로직.
마크 베이스 알아?
마크 베이스.
마크 베이스.
빅뱅의 메아리.
The secrets of the universe will be revealed.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 태양계에는 세 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진 제국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진짜 사람이라면 거짓말 좀 한다고 코가 길어지지는 않을 텐데.
지금 과학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과학과 사람들.
안민주 교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생활에서 도움이 되곤 하나요? 저 사람이 거짓말 한다 안 한다고 이렇게 캐치가 되면. 특히 이제 외국에 계시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게 파악이 돼요?
인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거짓말할 때. 네. 왜냐하면은 공통적으로 긴장을 하거든요.
네네. 아, 그렇죠.
네, 긴장을 할 때 나타나는 그 표정이나 손짓, 몸짓은 보면 알 수 있죠.
세계적으로 공통이다.
네네네.
차이가 없다.
네네.
그렇군요.
아, 오늘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러게 말이야.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해서, 6년간 염원이었던 만우절 특집을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하고요. 그럼 저희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박민지 박사님 얘기를 더 들어보고, 또 이제 거짓말과 관련돼서 정말 심리학적으로, 뭐 인지학적으로 심지어 어떤 접근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인류가 어디까지 지금 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부 스페셜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실 때 앞에 잠깐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존재하시겠죠. 존재하시니까 방송도 다운을 받아서 들어주고 유튜브도 누르실 텐데, 그냥 이렇게 진짜 사람인 걸 아니까 되게 좋네요. 요새는 합성들도 많이 하고, 뭐 약간 봇도 많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2부 스페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그 형제 두 분과 함께하는 키베트는 과학, 뭐였죠, 저게? 키베트는 과학사전? 과, 그리고 격동 500년 스페셜인데, 이 스페셜 두 편의 제목을 묶어서 제목은 시간이 모자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저 두 분은 사실 제가 사적으로 약간 알면서 되게 좋아하는 분들인데, 저는 저 두 분이 되게 웃겨요. 저는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같이 형제잖아요. 저분들 9번 했는데 9번 내내 형제냐고 묻는 분들이 계속 계신데 형제 맞고요. 그래서 저 두 분이 같이 뭔가 유머를 발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들이 재밌는 분이라는 걸 알고 되게 저게 약간 100만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분들을 이해하는데 약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두 분 모셔서 남은 이야기들 해보는 시간으로 첫 번째 스페셜 꾸며봤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시죠.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두 분하고 방송을 하면 항상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 데려다 놓고 흉한 분장 시키냐, 약간 과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시키는 거 아니고요. 두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해명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그 시키신 거는 귀를 움직여주세요 이런 거.
예, 저...
예,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약간 시간이 더 지나면 여러분도 웃기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 정말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걸박사라는 이름을 열심히 밀고 있는데 뭐 많이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머 연구가이자 그 가끔 만화가도 하는 김태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출판사에서 책 홍보 좀 하라고 그 코인 묵시록이라는 만화책이 나왔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책을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예, 아닙니다. 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예.
그러니까 제 느낌은 약간 어떤 거냐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들이 단지 그러니까 안경만 벗으면 슈퍼맨이 되는 걸 저만 아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약간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투명 인간인데 남들이 보면은 다 투명해지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 웃겨요, 웃기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남들이 보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관측의 기미가 있으면 바로 붕괴돼버리는 그런 유머를 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관측되고 있어도 제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적 만족감을 예. 동인으로 삼으시는 것 같고 그런 형을 보시면 박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늘 존중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우회가 좋은 건 다행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는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물리학, 화학 막 이런 종류의 이제 과학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딱 되고 뭔가 차트가 딱 되져서 어딘가에 분류되지 않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뭐 문과 이과 뭐 인문학 과학 굳이 나누지 말고 두 분 다 다 약간씩은 또 걸쳐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두 분이 정말 웃긴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평을 듣고 웃기다는 얘기는 생각만큼은 많이 못 듣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으셨습니까?
저에겐 비밀리에 얘기해 준 분지 좀 있긴 합니다.
아, 안 웃기다고?
아니, 웃기다고.
웃기다는 분들이 모여있지 않고 되게 은밀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으로만 보시던 이분들이 편집하기 전에 얼마나 재밌는 분들인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베트는 과학자는 스페셜 오늘의 주제는 아 이거 제가 되게 여러 가지 그동안 했었는데 아, 이거 다 보셨습니까? 저희 아홉 번을 했었는데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나 이거는 되게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대머리가 발썼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이거 분장 좋아한다고 제가 했죠. 내용은 상관없이 대머리 가발이 좋았다 이런 거.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주제들을 했고 저 주제들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신선한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분간은 이 코너를 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지만 언젠가는 어디 좋은 데에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유머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코너를 뭘 할지 저희가 주제를 뭘 할지를 한 3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과학과 비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얘기. 그리고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는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모르겠다라는 세 가지의 토픽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뭐 시작할 때 누가 먼저 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먼저 김태호 박사. 말씀해주시죠.
아, 네, 일단 예. 첫 번째 주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근데 우리 뭐, 이거 이게 대충 맞습니다. 첫 번째인데?
예,
이게 첫 번째인데 그림이?
아,
이거 작가님 먼저 하셔야 돼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금이나 그때는 알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넘어가죠. 그럼 이건
일단 시작을 하죠.
네, 시작하시죠. 예, 네.
제가 나중에 이거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세 가지를 이렇게 쭉 나란히 써주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막 칼로 자르듯이 나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주제 정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희가 이 전체적인 이 과거 사람들 프로그램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헌을 했었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연구자가 아닌 사람, 과학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이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 물론 사실은 분장을 하고 싶어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시작 때는 분장을 안 했었죠. 예. 결정적인 증거죠.
충분히 웃겼다면 끝까지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역시 이제 그렇게 산발 떨어진 시선에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경계입니다.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의 경계. 근데 이 경계란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좀, 생각보단 유동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의 유머만큼이나 어중간함에 대해서 과학과 비과학의 어중간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주제로 정말 우리 많은 얘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중간에 뭐 김태호 박사님이 무슨 꿈을 꿨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부터 정말 다양한 길을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 주제로 이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과학이다 뭔가가 비과학이다라는 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과학적이다라든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 역시 사실은 되게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많은 종류의 어떤 뭐랄까 상황에 좀 좌우되는 면이 있다. 세상이 그렇게 그렇죠. 명쾌하고 깔끔하지 않다는 얘기를 마지막 얘기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면 우리 먼저 저 뇌 얘기부터 하게 되나요?
예. 이건 뭐 아시는 분 많겠지만 골상학의 그 아주 전형적인 도식 중에 하나입니다. 골상학은 이건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골상학은 사실 옛날에도 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저런 식의 그림으로 나오는 골상학들은 대개 18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책들이 나오고, 왜냐면은 뇌에 대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면서 뇌의 특정한 부위가 특정한 기능과 관계가 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인류 문명에서 뇌가 생각을 하는 기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좀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원래는 뇌가 라지에타 정도로 이제 그 뜨거운 피를 식혀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그리고
했었다가.
이 마음은 심장 동어 반복이지만 마음은 심에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뇌가 생각을 하는 곳이란 걸 알게 되면서 뭐 이런 학설들이, 사실 그때는 상당히 다양한 학설이 나오던 때인데, 특정 부위가 발달한 사람은 특정 기능이 발달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온 거죠. 물론 실험적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에는 실험적 증거가 많지 않았고 또 한편에는 상당히 좀 그 당시에도 사이비 과학처럼 보는 사람이 많아서 유럽에선 나라에 따라서 뭐 금지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 나온 팜플렛 저널의 표지인데, 이 책들이 19세기 중반, 초중반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또 미국에서 상당한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저런 식의 학술지도 나오고 하는데, 뭐 오늘날에는 이 골상학의 아이디어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부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짱구, 정말로 이 두개골의 각 부위에 튀어나온 정도나 크기를 측정해서 그 각각이 이제 저런 식으로 특정한 기능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인데, 저거는 너무 허점이 많죠. 요즘 봤을 때 이제 두개골과 두개골 형태가 뇌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거 하는 선생님 계시긴 계셨어요. 둥고선 사진 찍어서.
예.
성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 현재예요?
10년 전까지 하고 계셨어요.
아, 정말요? 그럼 이렇게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3D 스캔 같은 거 해가지고.
3D 스캔이 많이 보급되기 전이라서 둥고선 사진을 찍습니다.
아, 예.
다만 이제 그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채 같은 걸 대면은 이제 그 둥고선이 떠요.
네네네.
근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근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죠,
골상학을 이게. 무슨 변호할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만, 이 뇌의 기능과 부위를 연결하는 생각 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또 과학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실제로 요즘 많이 하는 연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상식이 된 부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 어느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한다, 뭐 fMRI 같은 연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골상학을 예로 든 것은 무슨 사이비과학의 어떤 대표적인 예처럼 인용이 많이 됩니다, 골상학이. 그리고 논란이 많이 된 그 사상이었고, 때로는 이제 개그의 소재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것들은 살아남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분야가 막 열릴 때는, 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열리고, 뇌라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연구를 시작했을 때 특정한 부위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사실 요 정도 생각은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실제로 오늘날 이것이 많은 의학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럼 뇌의 특정 부위가 발달했다는 거는 뭐냐,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여기서 이제 그냥 뼈의 크기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단순한 형태의 골상학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연결이 됩니다. 미국에서 환영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위 이제 상류 계급이나 뭐 교육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쓰기도 하는 거죠. 이게
환상도 좀 그래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결국엔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것이 항상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또 반대쪽 극단이, 그래서 20세기의 소련에서는 맨델주의를 극단적으로 비판을 무리하게 비판을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면이 있었죠. 예. 네. 왜냐하면 맨델주의란 거는 마치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부자의 아들은 뭐 부자가 될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했던 이유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유전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노력하는 기질이라든지, 뭐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전자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조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거의 막 유전자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죠.
스탈린 시대였으면 혼날.
네, 그렇죠. 다들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시대에 불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사실 거기서 특히 언론의 보도자료 같은 형태로 나올 때는 중간에 몇 겹의 번역이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무슨 힘든 걸 참고 견디는 기질이라든가 뭐 공부를 잘하는 거라든가 이거는 우리 일상 언어로 얘기한 거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으로 바꾸려면 가지를 다 쳐내고 사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 한두 가지 정도밖에 측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논문 한 편의 사이즈의 연구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연구의 어떤 의미를 사회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과학의 언어와 아주 그 언론 보도자료로 나오는 층이 사이에 일상 언어 몇 층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단계에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의지 같은 것들, 우리가 흔히 과학 연구에서는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오늘 여섯 개의 아이템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를 다 못 했고 시간이
아니, 다 했습니다.
네,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네. 역시 시간이 모자라가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여섯 개 다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약간, 대해서 약간 비슷하면서 네.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니고, 또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은, 천동설은 이상하고 지동설은 맞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말인데, 어린이, 제가 요즘 애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 어린이 과학 프로 같은 걸 보면은 되게 미신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늘이 막 돌고 있어.
하늘이 돌고 있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러고선 데이터를 탁 내놓으면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얘기했을 때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와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관측을 한 사람은 티코인데, 티코는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을 했죠, 또.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케플러까지 가야지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또 원형이 아니라 타원으로 가야 이게 데이터하고 이거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주전원이라든지 그런 이론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럼 그 시대에 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동시대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나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과학적인 거를 미리 알았던 성각자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굉장히 과학기술들이 막 빨리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패턴이나 패러다임에서만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항상 이게 어떤 식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패턴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뭔가 다들 과학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내러티브를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아이들과 보는 영상 중에 판타지아, 디즈니 판타지아가 네네. 있는데 1940년인데 그래서 우주의 시작부터 이제 공룡들 죽는 것까지 나오는데, 시작할 때 빅뱅이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1940년생이기 네. 때문에.
아,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끝날 때 공룡들이 가뭄으로 죽어요.
아, 혜성이 안 떨어지고.
혜성이 안 떨어져요. 1940년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되게 뿌듯하게 현대 과학이 쓴 시나리오죠.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1940년도에 제일 똑똑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이런 만족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10년, 20년 지난 후에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은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프로를 내가 한참 후에 들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네,
그렇죠.
되게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이야기거리로 가져와 봤어요.
그 예전에 제가 그 김상욱 교수님하고 무슨 토크 프로그램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약간 예측력 같은 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이 이런 식으로 뜨는 걸 우리가 계산하고 있으면 다음날 어떻게 뜰지 알고 있고 달의 모양이 차고 변하는 걸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주기율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실제로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과학의 되게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그런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기억하냐면 그런 순간이 워낙에 몇 번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이 그렇게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해내고 예측력까지 가지는 예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몇 번 안 되기도 하고 그걸 반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막 결정적인 순간들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혹은 어떤 그렇다고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를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그냥 좀 둬도 된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해도 된다. 약간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요새 같을 때는 좀 그런 느낌 좀 들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과 그러니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는데 과학이 있고 비과학이라는 게 명백하게 있어서 과학의 세계에서 막 빛이 들고 찬란하고 짹짹짹 소리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비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의문하고 막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어딘가 기분 나쁜 회색지대가 있는데 그 기분 나쁜 회색지대가 상당히 넓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적인 모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하고 뭐 그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도그마하고 뭐 비과학이다. 라고 교과서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는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도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효용을 설명해야 되는 이거는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직장인으로서의 존재 조건이 있고 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궁금해하면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휴먼 에러인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휴먼 에러가 일어나면 이 휴먼 에러의 책임자를 뭐 교정하고 이걸 줄여서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아래로는 없앨 수 없지 않는가. 그냥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불안감, 직장인으로서의 뭐 목표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야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직업을 얘기할 때도 뭐 인간적인 다른 동기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 나의 일에 큰 방향을 흐트러뜨리지만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문제 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 철학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또 헷갈리는데 그 달이 있고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눈으로 달이구나 인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달에 빛이 오고 있는가 그다음에 망원경 안에서 오류가 발견될 확률은 또
뭐 렌즈는 잘 닦았는가
렌즈는 잘 닦았는가부터 해서 망원경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로 달의 모습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가설 사실은 되게 튼튼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 개의 가설들을 레이어를 쌓아놓은 데 위에 젠가처럼 올라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어차피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걸 하진 못할 테니까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그림, 아, 그 앞에, 예.
이제. 하이라이트인가요? 예,
좀 뜬금없지만. 네. 카레 사진을 가져온 게, 이 영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런 점에서 생각보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이제 영양, 뭐 다이어트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 모든 영양 담론과 실천 전체의 역사가 아마 200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성분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특정한 성분을 많이 먹으면 좋고 또는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상대적으로도 짧았던 시간 안에도 이제 음식에 대한 뭐 피해야 될 또는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한 생각이 여러 번 바뀝니다. 20세기 넘어올 무렵에는 이 고기를 먹으면 안 좋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많았고, 뭐 사실 뭐 켈로그 콘플레이크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요즘엔 반대로 콘플레이크를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은 아마 선택이 반대로 가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탄수화물을 어떤 아주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고
있죠.
중간에는 또 이제 지방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이거를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던 과학자들이 뭐 큰 실수를 한 거냐? 사실은 그렇게 볼 뭐 큰 실수를 하거나 조작을 한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은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 연구 결과는 다 이 심사를 거쳐서 학술지에 실린 것들인데 이 아까 그 뇌에 대한 얘기나 비슷하지만 결국 아주 복잡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만져야 될 코끼리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만져야 될 코끼리도 많고 물론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 작은 연구들 하나하나에서 좀 너무 급하게 어떤 생활의 지침을 끌어내려는 그런 욕구들이 그 욕구는 단순히 뭐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과학적으로 나오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침을 끌어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해관계 엄청나게 달린 거죠. 특히
경제적인
다이어트
이해관계도
같은 것들은.
그렇고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예.
네. 지금 예. 그 약간 얘기가 마음에 들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재밌게 웃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지금?
저는 사실은 다이어트 얘기 나와서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네. 처음으로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네.
배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
뚠식이라고.
보셨죠? 진짜 재밌는 분이신데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뚠식이하고 대화도 하고
아 그렇구나
예.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뚠식이를 보면서 여기서 옷을 걷지 못하는데 뚠식이를 네.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아, 그 다른 배들의 속마음과 크게 다른 마음이 있나요 거기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좀처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네, 떠나려고 하지 않고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 지금 그 작가님이 전체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너무 이건 뻔한 얘기긴 한데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 아. 자체가 과학이다 아니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
아, 그 얘기요?
네.
그거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간단하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곽 작가님이 앞 일정이 계셔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말씀 뚠식이 얘기 더 해도 돼요?
아니요, 그 얘기는 더 들어봤자 크게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좀 슬픈 얘기긴 합니다.
아, 네.
눈물바다.
아, 네.
제
그거
유튜브
안 좋죠.
채널을 하나 여셔서.
네, 눈물바다가 되면 안 되죠. 재밌자고 토요일에 오셨는데.
뚠식이와의 대화.
아, 그만하라고. 그만하고 빨리.
제가 읽은 되게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독일에서 연구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인쇄술이 막 발명돼가지고 책들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책들이 나왔고 어떤 책이 잘 팔렸나를 조사한 거죠. 근데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귀 움직일 수가 있네요.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ADHD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 저는 되게 집중 잘합니다. 아, 제가 웃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아, 지금 그냥 하기 싫은 거군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더 웃긴가에 집중을 합니다.
아, 네.
예, 아무튼 하던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요? 아,
네.
독일의 책을 보셨어요.
아, 인쇄. 네. 그러니까 알려져 있기로는 인쇄술이 처음, 그러니까 이것도 내러티브인데 역사학도 사실 과학처럼 내러티브로 제작돼 있는데. 인쇄술이 서양에서 재발명된 이후에, 재발명이라고 해야지 이제 네. 좋겠죠?
네.
예. 재발명된 이후에 이제 책들을 많이 찍어내면서 사람들이 다 엄청 똑똑해지고, 르네상스가 그걸로 끝나면, 르네상스가 막 폭발하면서 나중에 계몽주의로 넘어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교과서에는 실려있고, 일단 시험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저 때문에 시험 문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독일 사람이 2000년대 초인가? 그거를 쫙 연구를 해봤더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제일 많이 팔린 책들이 성서 같은 거 빼고, 그건 일단 집에 하나씩 꽂아놔야 되니까.
네네.
그런 거 빼고 제일 많이 팔린 책들이 귀신 본 얘기래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귀신 들어와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 뭐 또 누구네 집에 귀신 들어온 얘기,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인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백 년 동안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제 인터넷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고 인터넷 때문에 인쇄술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다들 엄청
이제 막 우리 같은 과학 프로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쵸? 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될 거야 막 이런
그렇게 기대했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흉과 가서 귀신을 느끼는 얘기 이런
유튜브,
거
유튜브 보면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제일 안 변한, 사람이 제일 안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별로 안 그렇고.
네.
그게 이게 사람들이 대중은 우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라는 느낌이에요.
되게, 아까 그 뜬식이 얘기 다시 하면 안 돼요? 그게 좀 덜 우울한 것 같은데, 이 얘기보다. 아니, 그런데 사실.
우울할 건 없죠.
아, 사실 근데 저도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배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지금 이 분들의 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제가 어디까지 편하게 말해야 될지 아직 감을 잘 못 잡겠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코로나 때 백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백신 반대주의자, 뭐 안티백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간간이 아, 맞아. 사람들은 저런 걸 참 싫어하지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런 걸로 오염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엄마로서 내가 아이한테 이런,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균을 넣어주는 것 자체가 내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감정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과학이고 합리적이고 뭐 무슨 뭐 단체 인문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스토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백신이 이게 다른 현대 과학을 다 인정하더라도 이것까지는 싫은 마음을 저는 사실 약간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른 척하고 다 맞아버려, 안 맞으면 벌금 내, 이제 그러거나.
네, 그렇죠. 근데 또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고 나서 그 백신 안 맞은 분들이 뭐를 했냐면 말 구충제로 이걸 치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사람들이랑 뭔가 예. 그런 느낌.
뭔가를 피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좀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그렇죠.
말씀대로 결국 인간이라는 게 여러 다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다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과학은 어쨌든 이성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그 결과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 기본 전제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영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똑같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나와 똑같지 않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막 윽박 지르거나 아니면 상대를 뭐 깔보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걸 풀어내는 건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약간 우울한 얘기를 하자면,
웃겨주신다고 해놓고 왜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시는 거죠?
아니 뭐 우울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네네. 있는
아까 저기 요 앞에 어떤 분 한 분이 웃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세해야
어떤
됩니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과학 철학에서 아드호크 시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드호크 그러니까 미봉 가설 예. 번역할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미봉 가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이성적일 수도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미봉 가설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현 현상 같은 걸 미봉
가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어하고 싶은 어떤 그 핵심 이론이 있을 때 뭐 실험 결과가 반대로 나와도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봉 가설에서 제일 유명한 예가 플로기스톤이라는 게 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딱 들으면 플로기스톤은 없어. 하하하. 바보 같은 얘기. 뭐 우리는 산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플로기스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태워봤더니 무게가 플로기스톤이 타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무게가 늘었더라.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무게가 늘은 건데 타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플로기스톤은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산소라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하하하 정말 웃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사람들 듣기에는 또 그럴싸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 이거 먹으면은 병이 나아요. 잡사봐 할 때 먹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거 좋아지려고
명현현상이
네, 명현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얘기가 모든 종류의 건강식품에 있죠.
저는 그게 약간 환불을 유예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의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예, 이제 그게 미봉가설이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게 원초적 서사를 건드리는 면도 있어요.
미봉가설은
약간의 고통을 겪어야
건드리죠.
이게 막 행복한 결말이 온다 이런 식의
등가 교환에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것도 멋지잖아요. 거의 그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 같기도 하고.
네. 아무거나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게 과학같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그 유체 같은 거라 얘가 플로기스톤이 많을 때는 이 물질을 좀 감싸서 살짝 띄워준다는 식의 뭐 이제.
음의 질량 맞는
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예. 뭐. 그게 맞다는
네. 지금 곽 작가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 오셨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되게 체계 있게 막 이렇게 우리 막 번호도 붙여가지고 체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고요. 보통 때 저희 편집자들이 얼마나 혹사 당했는지 약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 농담은 꼭 하고 싶다 있으시면 하나씩 하시고 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거 생각하면서 웃으실 수 있게.
농담을 해야 되나요?
아, 아니에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 먼저.
아, 저는 정말 웃깁니다.
아, 암기가 뭐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혹시?
아니, 전 뭐 농담은 아니고, 사실 아까 이제 끝에 붙이려고 그랬던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그 자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과학의 전문성과는 많이 겹치지만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10년 또 더 많은 결실이 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담이시군요.
그렇죠.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키베트는 과학사전 스페셜을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3부 토크 때 다시 두 분은 뵙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을 들여보내드리고 저희는 두 번째 스페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F 작가 박보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땐 과학자를 꿈꿨지만 공부를 못해가지고 과학자 못했고요. 지금 SF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는 내가 벌써 10주년이 됐다니 정말 놀랍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번영과 장수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이강영입니다. 과학과 사람들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의뢰 아, 벌써 10년이 됐고 뭐 이런 말이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과학과 사람들은 태초부터 그냥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서 오히려 아니 겨우 10년밖에 안 됐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과학과 사람들의 팟캐스트에도 나왔고 연말 파티나 몇몇 행사에 끼어든 적이 있기는 한데 멀리 사는 사람이라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늘 아쉽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은 막 사무실도 놀러 가고 막 그랬을 텐데 과학과 사람들의 행사 중에서 저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은 아무래도 한국물리학회에서 과학과 사람들이 진행했던 과학썰전 행사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아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과학과 사람들의 1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롭고 참신하고 유쾌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2부가 업로드됩니다.